이제 하나님의 말씀 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고 또 교회 같은 교인들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관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는 겸손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또 온유한 모습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한시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노력으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 개선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그 세상도 결국은 우리는 놓고 가야 될 세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 형제들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 형제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가 형제와 좋은 관계,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도 생명으로 보는 눈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선한 방식대로 알찬 알곡을 맺는 그런 삶으로 연결시키려면 먼저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서로 닫혀서 서로 딴 마음을 가지고 뭐 교회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된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은 결국 쭉정이를 추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나를 인도할 때 너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살아 이렇게 해놓고 명령 안 들으면 뭐 징벌하고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묻죠. 성경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서 개선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안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형제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제의 관용을 보일 수도 없고 온유함을 보일 수도 없고 겸손함을 보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위선적인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는 일인 것이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끌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래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과연 이 교인들 사이에서 너희가 오래 참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이라 이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후자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먼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럼 말미암아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얘기나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인도되는 그 방향이나 똑같은 방향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 제대로 된 생명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이런 바탕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바울이 너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를 보이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행동의 그 목록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오래 참는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 이 중에서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해 하려면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형제들한테 겸손해야지 또는 뭐 이 목사님한테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 행해야 될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세상에서 뭐 교만한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거친 자, 온유하지 못하고 거친 자, 점잖지 못하고 야생마같이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바탕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러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라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지 더욱더 힘을 내서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서 무진 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도 감당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남을 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여기가 참다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정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겸손을 보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그것이 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인 것이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가 미혹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을 처음 알게 해주실 때, 아,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그렇게 남들을 위해주고 점잖은 이런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아니냐, 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온유와 겸손은 또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얘기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씀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그 목적지를 놓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잘 달려가도 그 율법적으로 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것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 의미로 세상의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닐 텐데 어떤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세상의 온유와 겸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유와 겸손이 어디가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에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은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온유하고 겸손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화에 쓰신 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항상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겸손한 모습이 아닌 거죠. 저 교만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때는 어느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그 자세를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멍에를 같이 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 끌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가 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길로 여러분들이 같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원든 안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이 길로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인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5장 8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죠. 이게 겸손이고 이게 자기 낮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낮춰서 죽이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인 것이고 여기에 온유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거의 저항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예수께서 하기 싫은 걸 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죽어서 많은 백성을 살리라 이렇게 해서 명령 받아가 왔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너 그렇게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환난을 받으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그대로 받아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도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딴판인 것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을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유하고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 공로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참다운 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 나를 인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 말씀을 가진 자를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따라 나서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니니까 자꾸 새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 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막으면서 그 길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해서 우리가 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묶어놔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도함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길 가면 책망하고 똑바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온유하지 못한 태도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돈 되고 이익되는 생각이라면 빨리 따라 나서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가 나가겠고 내가 이제 용납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거절하겠죠. 거절하고 거절하면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성질내고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데 이걸 놓으라고 한다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입니까? 반항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고 반항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죠. 이게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것이고. 온유가 어디서 온유가 나옵니까? 성질내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질내는데 거기 온유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 온유함이 제대로 그에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고 지멋대로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아 내가 이 말이 맞는데 몸은 안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 내가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맡긴담을 그렇게 허무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분들은 순종적으로 따라 나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왜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몸은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은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자리 잡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지입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자신이 자유교회 다니지만 자기 교회 다닌 거죠. 자기 교회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자기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이 길로 너희가 인도함 받고 있는데 이 길로 비껴져 나가면 말씀이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이때 내가 너희한테 한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전국적으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 부르심의 소망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만하고 거칠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 온유하고 겸손하라. 우리가 대될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버티고 버티다가 손을 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올 텐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매달릴 때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자기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지금 사도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냐면 사도바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바울이 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말면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눈으로 같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관계를 제대로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도 바로 이런 눈으로 내가 온전하고 겸손한 그런 눈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겸손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일부러 겸손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그냥 외형적으로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겸손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을 때 제대로 나온 겸손이 있는 것인데 그냥 그 겸손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 나타내는 사람들이 일부러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는 거죠. 속으로는 폭력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한 사람인 것이고 천사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붙들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겸손하고 교만한 흉내를 내도 이것은 가짜, 일부러 겸손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붙어야 제가 여러분의 말씀대로 내가 몸이 하나님으로 붙어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머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그래야 온 몸과의 관계도 함께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키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만함과 또는 거칠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바울은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오래 참음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4장 2절 다시 한번 읽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서 바울은 교인들한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음에 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 오래 참음도 우리가 무엇을 우리 형제들에 관해서 오래 참느냐, 뭐 이것도 세상에서 오래 참아야죠.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미덕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도 그 모형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뭐 세상에서 오래 참음도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도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이때 나를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만들려고,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때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때 연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틀린 내가 무지한 상태에서 모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주장하면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이리 오라 하는데 클릭하면 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거절하고 싶지 않은데도 몸은 저쪽으로 거절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오래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만난 사람들은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생명의 길로 가서 완전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5절.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모든 말씀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장성함 또는 우리의 큰 구원,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산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오래 참는 기간이죠. 오래 참는 기간인데, 오래 참을 때 우리들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죠. FAQ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지금까지 안 됐다, 앞으로도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까지 완전하게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성하게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안 된 걸 보니까 앞으로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계시죠. 그런데 그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장성한 자가 안 된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장성한 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이전에 열매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열매를 맺게 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죠. 이 오래 참음의 기간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가 아니라 오래 참았기 때문에 더 열매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설득을 해도 우리들은 뭐 오래 참고 싶어도 안 참아지는 게 우리의 속성이죠.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래 참도록 하시는 일도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세임을 받고, 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런 간증이 제가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SNS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죠? 받으신 분은 받으셨죠? 그 Summertime이라는 그 노래를 여러분의 팝송으로 여러분에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좀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저녁 식사를 하고 네 분이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동네 카페에 갔어요. 그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그 카페에 어떤 음악 소리도 좋고 또 분위기도 좋고 비는 오고 또 차를 시켰는데 다들 맛있다고 그래요. 웬만해서는 맛있다고 얘기 안 하는 분들인데 맛있다 하고 저는 카페라떼를 시켜서 그것도 맛이 아주 독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음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서머타임이라는 노래예요. 서머타임 여러분 예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찾아보니까 한 30년대 처음으로 이제 소개가 됐던 그런 노래니까 한 90년대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근데 한 60년대부터 이제 팝송으로 이제 불려져서 유명해진 그런 노래인데, 그 서머타임이라는 그 노래를 듣는데, 최신 버전으로 듣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고, 야, 이게 참 분위기에 맞고 좋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렸어요. SNS로 이제 보내서 같이 이 분위기를 좀 나누자 하는 의미로 보내드렸죠.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사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내용도 공유를 했었는데 그것을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Summertime life is easy. Fish are jumping. 계속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건데 우리 아시는 분이 계시네. 자, 그 내용을 제가 번역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삶이 안락한 계절, 물고기는 튀어오르고 목화도 높이 자랐네. 오, 그대의 아버지는 부자고 어머니는 미녀야. 그러니 귀여운 자여, 울지 마. 미구의 아침에 그대는 노래하며 일어나리니 그때 그대는 날개를 활짝 펴 하늘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아침까지 아무것도 그대를 해할 수 없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지.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미구의 아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연단받을 때 우리는 겉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울고 싶은 마음이고 힘든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영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목화가 잘 자랐고 그러니까 추수가 잘 되는 거죠. 또 물고기도 연못에서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부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좀 어머니는 미녀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풍요로움이 있는데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 우리는 연단 받느라고 힘드니까 우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그다음 그 소절이 얘기하는 것이 미구의 아침에 그대는 노래하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구라는 것은 뭡니까? 미구라는 건 지금 이미 가까이 온 아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손에 잡히는 이 미구, 이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때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꽉 차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장성한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다 받아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미구, 그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침에 그대는 노래하며 일어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말로, 세상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차게 되면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구에 그대는 노래하며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찌부러들고 윤리 도덕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활짝 일어날 것을, 떨쳐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그대는 날개를 활짝 펴 하늘을 차지할 것이다.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로 날아가서 그 하늘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찌든 율법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도약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그리고 그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내가 여기서 자라나고 연단받고 이 과정이 아침에 도약하는 그 때를 준비하는 그 기간인데 이 기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늘을 나아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 내용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것보다도 우리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팝송을 통해서 팝송 재즈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 노래 팝송 노래로 재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알게 체험하게 되면 정말 또 오래 참으면서 또 새 힘을 받게 되고 또 연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압제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또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 이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거기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여기에 이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도 90년 전에 있었던 그 어떤 팝송 가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삶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더 소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은 결국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래 참고 싶어도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오래 참으려고 해도 오래 참으려는 그 다짐을 해도 벌써 몇 번 집에 갔죠. 여기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감동 주시고 이런 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하냐면 오래 참음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자라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이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래 참는 것이 그냥 그 오래 참음의 그 참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자라나는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온유하고 겸손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 명령처럼 보입니다. 율법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거 사도 바울이 온유와 겸손으로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혹시 여기서 빗나가게 되면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다시 오라고 하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세상적인 온유하고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갇힌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온유와 겸손함을 보이는 자가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려면 오래 참음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꽉 차도록 충만하게 만드시는 기간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 있는 교회로 왔는데 이제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힘을 내셔서 이제 그 세상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던 여러분들이 거기서 껍질을 벗고 이제 하늘을 날아서 하늘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이고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실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